출애굽기 42번 메시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매맞은 반석에서 흐르는 물에 관한 몇 가지 영적이고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이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의 어떤 부분도 단순히 인쇄된 문자에 따라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를 내려보내는 것에 관한 내용은 어떤 영적인 방면들을 지닙니다. 이러한 방면들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만나가 매우 비밀스러움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만나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까닭에 만나는 비밀합니다. 동일한 원칙에서 쪼개어진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물도 비밀합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렸으므로 그것이 비밀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의 비밀한 방면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연적인 것으로 여기고 단순히 땅과 관계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반석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반석이 샘이었습니까? 분천이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물의 근원일 수 있었습니까? 나아가 반석에서 나온 물은 육신적입니까? 영적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것이 문자 그대로 반석에서 나왔으므로 단지 물질적으로만 말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백성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물도 반석도 모두 신령하였습니다. 신령한 것은 모두 비밀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은 모두 비밀합니다. 어떤 것이 비밀하다는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나와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는 다 신령하고 비밀합니다. 그 반석을 신령하다고 말한 바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의 근거는 그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풍성함이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바울은 구약에 관한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주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바울의 눈은 구약에 있는 대단히 많은 항목들의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만나와 물과 반석이 모두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근거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의 해석이 정확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에서 백성을 따랐던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비밀스럽습니다. 분명 그러한 반석은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글자 그대로의 물질적인 반석이 백성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반석이 백성들을 따랐다고 말한 사실은 그것이 살아있는 반석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신령하고 비밀했습니다. 부활 안에서 생명수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에 영적이고 비밀한 방면에 깊이 감동될 것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있는 어떤 것을 지칭합니다. 그것은 또한 죽음을 통과한 어떤 것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생수는 반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을 반석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반석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간단히 땅을 열어 생수를 솟아나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반석은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분의 죽음을 말합니다.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 후에 솟아나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이 주요 단계들이 성취된 후에야 흘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석이 그리스도이셨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성육신과 인생을 포함합니다. 반석이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성육신 되셔서 얼마의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사셔야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매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7장 6절은 심오한 구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을 포함합니다. 반석을 치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안에 그리스도를 침을 예표한다는 것을 보기는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수가 부활 안에서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을 통과하시기까지는 흐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생명수는 여전히 부활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수를 마시는 것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노래들을 부르거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같은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생수가 부활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시는 생수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맞으시기 전에는 이 물을 우리가 마시기 위하여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의하면 생수의 강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수이신 그 영을 오직 주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후,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영접할 수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영화롭게 됨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됨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하셨을 때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신 후 생수가 흐릅니다. 생수의 강들이신 그 영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야 믿는 이들에게 체험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만을 주의할 뿐 물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물이 언급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먼저 우리가 구속받고 나서 그 영을 영접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생명수가 부활 안에서 흐름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부활의 정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의 초점은 부활입니다. 당신은 부활이 사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들을 때 놀랄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부활이 생명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념은 생명이 먼저이고 부활이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순서에서 부활은 생명 앞에 나옵니다. 부활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육신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서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바로 이분이 자신을 부활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거슬러 추적할 때 우리는 부활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육신 되신 말씀이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음을 봅니다. 이것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죽음을 포함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활이실 수 있는지 이상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 죽으시거나 사망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사망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육신 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명과 본성을 지닌 인간의 몸을 지니셔야 했습니다. 성육신 되시고 인생과 죽음을 거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또한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삶으로 나아온 것은 모두 부활 안에 있습니다. 부활이신 하나님은 성육신 되시고 인생을 체험하시고 죽음을 거치신 분입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승리를 거두시고 도도하시며 뛰어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하여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과 인생의 압박과 그분이 영원 안에서 당하시지 않는 것들과의 접촉 안으로 그분을 인도하는 관문을 통과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 되신 분으로서 그분은 이러한 고통들을 체험하셨고 마침내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체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만 그분이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 33년 반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곤란이나 어려움이나 소극적인 환경도 그분을 이기거나 붙들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그것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와 무덤을 포함한 모든 소극적인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수는 부활 안에 있으므로 그것은 승리하며 도도합니다. 그것은 모든 소극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이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부활 안에서 부활에 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 묘사된 새 그림, 곧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 매맞은 반석, 찔린 옆구리로부터 흐르는 피와 물이 있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보좌 위의 하나님을 봅시다. 이 그림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 가지 물, 즉 반석에서 흐르는 물,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또 다른 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또 다른 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들의 물은 하나의 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은 반석과 예수님의 몸과 보좌를 따로 묘사합니까? 더욱이 흐르는 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석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입니까? 보좌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의하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구절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옴을 계시합니다. 생수의 흐름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오래전에 반석이 매맞기 오래전에 존재하였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는 그리스도의 죽음 후가 아닌 그 전에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순서에 의하면 반석이 첫째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이 둘째요, 보좌가 셋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좌가 첫째입니다. 생명수의 흐름은 보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석이 매맞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생수는 이미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이 출애굽기 17장과 요한복음 19장 이후에 나오는 것만을 묘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원으로부터의 어떤 것,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어떤 것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생수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 흐르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생수의 흐름에 있어서 전진된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에서 구유로 또한 한 목수의 가정 안으로 흐르셨습니다. 33년 반 뒤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흐르셨고 그러고 나서 부활 안에서 계속 흐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흐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흘러오고 계셨으며 그분은 오늘 여전히 흐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흐름 안에서 그분은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그 후에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르는 생명수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생수는 많은 성분과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합당한 방법으로 마실 때마다 그것은 그 물 안에 있는 모든 요소와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이 요소들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소위 오순절적인 체험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을 할 때 대단히 많은 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적은 생명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모든 성분을 지니고 흐르는 이 물의 내적 역사를 누립니다. 우리 안에서 흐르는 물은 성육신의 요소가 없는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포함하는 물입니다.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어떤 것도 이 물을 이기거나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생명수가 부활 안에 있음을 지적할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 물 자체가 부활입니다. 이것은 흐르는 물로 상징되는 그 영이 부활임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삼일 하나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과정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흐름이신 그 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물은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물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물을 마실수록 더 우리의 천연적인 상태에서 나와 곤란과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거둡니다. 이 생수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합니다. 생명수가 부활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참여함으로 부활을 누립니다. 생명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임. 생명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수를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직적이고 독단적인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말을 이단적이라 여길 것입니다.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근원이요 아들 하나님이 과정이며 그 영 하나님이 흐름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그 영의 교통 혹은 흐름을 봅니다. 이것은 생수이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고 있는 바로 그 생명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흘러나오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생명수가 하나님 자신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이라고 논박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온전하게 대답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적절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생수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임을 압니다. 삼일성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체험적인 방법으로 삼일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흐르는 삼일 하나님의 좋은 누림을 체험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떠나서는 내가 계속해서 직면하는 곤란과 어려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수이신 삼일 하나님의 흐름을 체험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성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살기 위해 성육신 되심, 우리 안으로 흐르기 위해 하나님은 인성에 도달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살기 위해 성육신 되셨음을 뜻합니다. 주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땅 위에 사셨습니다. 사람 예수께서 땅 위에 사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 안에 사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해방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슬프게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나의 이해는 나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 하나님이 해방되실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 예수님 안에 갇히시고 제한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 갇힘과 제한으로부터 해방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전에 하늘에 미리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홀로 남아 계셨을 것이며 그분 안에 있는 것은 해방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에 떨어져 죽으셨으므로 해방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많은 밀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모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해 부활하심.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과하신 후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거듭거듭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심을 지적할 부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로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신격에 관한 삼일 본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경이 많은 것을 말하지만 초점은 삼일 하나님이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거쳐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함에 있어서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흐름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 계시의 중심 초점이 삼일 하나님에 있고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해 그분이 거치신 과정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 영이 생명수임. 그 영이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생명수가 삼일 하나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이 생명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수가 그 영인지 삼일 하나님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은 생명수가 그 영이요, 그 영이 삼일 하나님이요, 삼일 하나님이 생명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환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육신 안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그 영이 되셨으며 그 영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운 계시를 누리는 대신 교리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기를 더 좋아한다면 손실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마시기에 유용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면 자양분을 받고 풍성하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단지 그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면 이 누림과 공급을 빼앗길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흘러나옴. 생명수이신 생명주는 영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한면으로는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한면으로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다 줍니다. 이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능력은 물론 권위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굴복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생명나무가 생명수 안에서 자란다는 사실로 암시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이 생수의 흐름 안에서 운반되므로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 부유함을 받습니다. 매맞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름. 그 영은 매맞은 그리스도, 쪼개진 반석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릅니다. 이 흐름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생과 죽음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흐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의 인성을 맛보거나 체험하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실수록 우리는 더 많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생과 죽음을 체험하고 누립니다. 부활 안에서 흐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과 함께 생명수이신 그 영은 영화롭게 됨과 주권과 머리되심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과 함께 부활 안에서 흐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은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맛보았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영을 마심으로 한 몸일 수 있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한 영을 마시는 것은 우리를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며 우리를 몸으로 건축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하여 부활 안에 있는 생수의 흐름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의하면 그 영과 신부는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외칩니다. 신부는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비됩니다. 신부가 마시는 물은 그 영입니다. 그 영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는 그 영과 하나 됩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나 가르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수를 마신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될 것입니다.